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듯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추석 명절 풍성한 상차림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타지에 계시다가 이제 명절을 맞아 고향인 포항에 오신 분들은 많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에 피해가 크다는데 부모님은 괜찮으신지 친지들은 어떨까 많이 염려하셨을 텐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포항의 시민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포항 인덕동에서 일어난 아파트 주차장 침수 사건으로 9명이 처음에 실종되었었죠. 다들 방송을 통해 보셨다시피 하천이 범람해서 주차장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그 물살의 모습이, 야, 이게 영상으로 보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되었다는 그 소식이 좀 기쁨도 되었지만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에 온갖 것으로 오염된 이 세상의 흙탕물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늘에 달려있는 구원의 끈,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배관처럼 꼭 붙잡고 성령의 공기, 생명을 마심으로 죄악으로 모든 것이 뒤덮인 세상 속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남은 자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살아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셨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동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니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것과 관계 없던 이방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니 왜 나의 형제 자매는, 왜 나의 동족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않을까, 이 복음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시고 또 전도의 의미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가족이 안 믿어요. 부모님이 안 믿다거나 배우자가 안 믿다거나 자녀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요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들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다른 섭리로 무언가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되고, 아울러서 유대인 모두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은 자가 있음을 어디서 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증거로 남은 자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당시의 구약 성경, 우리가 받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미 이 말씀에서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남겨준 남긴 자들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7,000명을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 곳곳에 핍박받고 마치 그곳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있음을 증거하셨고요. 또한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보면은 자기는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야말로 유대인이다, 골수 유대인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였고 성도들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그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었기에 바로 내가 그 증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에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증거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의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이 설교 제목인데요. 뭐 따라 볼까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무슨 복음 있죠? 복음서 네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 이 내용 전에도 한번 보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 광경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뤘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복음서의 마지막에 또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에서 처음 만났던 것을 재현하듯이 첫사랑을 아십니까? 첫 만남을 아십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 마지막에 그것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자세히 또 보기 위해서 이 복음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인물들이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두 제자입니다. 이렇게 총 몇 명이 나옵니까? 7명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이름까지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을 보면은 그 네 사람은 별로, 뒤에 있는 네 사람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앞에 나와 있는 세 사람 누구죠?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요 세 사람이 마치 좀 중요한 것처럼 이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올 적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순서로 나옵니까? 보통 순서들이 나오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보통 그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번 복음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아니면 또 거기다가 이제 안드레까지 해가지고 그 순서 항상 그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순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 나온 것은 맞는데 예, 갑자기 이게 도마가 나오고 또 나다네엘이 등장을 합니다. 예, 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할까? 이 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인가?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날에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좀 안 좋은 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요한복음 21장 바로 앞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목격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예,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현장에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자기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도마, 그리고 친구의 전도에 어떻게 나사렛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자신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부정부터 했던 나다나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입니다. 분명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마치 요한복음에서 한 번씩 믿음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를 겪었던 그런 인물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은 그런 사람들의 총집합편처럼 이렇게 모아놓고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아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또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저의 모습이지 않나 또한 죄송스러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들이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데 들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해서 세웠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가는 마지막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참 그렇지 힘드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정말 막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실망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잘못을 하고 집에 조용히 들어온 자녀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갔는데 주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주께서 나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바로 사복음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이제 배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깐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맞죠. 디베리아 호수라고 나와 있죠. 이 디베리아 호수, 여기가 참 이게 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호수는 하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물이 너무 귀해서 호수도 바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래서 보통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읽었던 게네사렛 호수이기도 하고 또 여기 나와있듯이 디베리아 호수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게네사렛 호수나 여기 디베리아 호수나 같은 호수입니다. 명칭만 달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요 원어로 보면은 렘넨이라고 헬라어로 호수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보기 전에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 기억하십니까? 개역 한글에는 이 지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 디베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 우리가 많이 봤던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되면서 디베랴 호수로 바뀌었어요. 왜?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해서 어제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호수로 번역을 했으면 다 4절 7절도 호수로 바꿨어야 되는데 번역하다 만 것처럼 1절만 디베리아 호수로 해놓고 바닷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 바다를 예전 개역한 것처럼 그냥 놔뒀어요. 별로 쓰지 않는 명칭인데 왜 요한복음 21장에 이곳의 무대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디베리아라는 도시는요, 헤롯 대왕이 많은 것을 지었는데 신도시를 호숫가에다가 걷는데 이 신도시를 짓고서는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인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가 그 디베리아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 하지만은 이 바다가 바다의 의미도 있지만은 뭐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다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바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이 이 바다라는 것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곳이 바로 황제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바다임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다시 타고 들어가서 그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고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가 대접을 받고 높아지는 사회입니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던가 지식을 많이 가지던가 아니면 인맥을 많이 가지던가. 그래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세상의 바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셔서 디베랴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마치 게네사렛 호수에서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허무한 물고기를 쫓는 자들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그들을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시잖아요. 왜 세 번 물어보셨죠? 세 번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울러서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한 부족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사랑으로 세우시고자 주님은 세 번에 걸쳐서 그에게 붙드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21장은 그토록 예수님을 많이 따랐었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힘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소수 남은 자들 조금의 남은 자들밖에 없는데 그들 역시도 다시 세상의 바다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금 다시 일어서도록 그 남은 자들로 일어서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복음서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을 다시 세움으로써 복음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도돌이표로 이 복음서가 끝나나?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토록 예수님 따르다가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날의 성도가 신도수가 3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어도 나으리라.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듯이 제자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도망쳤던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목베어 죽인 사람,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서 바로 예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세웠던 하나님의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일본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 처음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솔직히 이 말씀은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본을 가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일본 출발하기 3일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나? 아, 나 가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붙들면서 아,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같지만은 그러한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이끄셔서 주님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솔직히 디베랴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그 모든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곤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베랴 바다가 기네사렛 호수로 갈릴리 호수로 주님을 만난 순간 변화가 됩니다. 그곳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남기신 남은 자가 되어 나와를 통하여 그곳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남은 자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는 생활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생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탕류를 거스르고 올라가는 생선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